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이라는 전인 미답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은 들뜨고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도 갖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마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친히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총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악화되어 갈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 기근, 인재로 인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한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듯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그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듯이 극심한 흉년 가운데 살기 어려워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으로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사르밧에 사는 과부를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관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의 근거에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봄으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는 다른 말로 현실 세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이 나타나기 전에 실제적으로 결정이 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실제 세계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모든 믿음의 의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실제적인 세계로 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세계의 일들을 실제처럼 믿고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 호송되던 바울이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지중해에서 난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에 탄 경험 많은 뱃사람들로부터 로마 관원 또 다른 죄수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음의 공포에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풍랑으로 인해서 무서워 떠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영적 세계의 실체를 듣고 믿음의 광선을 그들에게 비쳤던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에 성령의 표적과 이사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여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현실 세계에서는 비정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정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초자연적인 일들은 정상 영역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들의 현실, 현대 교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비정상이 마치 정상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과 이사, 기적들이 비정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할 때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의 동의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임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마음에, 영혼에 내려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만 말씀이 머물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운동하지 않는 말씀은 단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반드시 역사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말하는데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알곡이 되는 것이고 들어오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에게 주어진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 상징하는 의문에 속한 율법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심을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이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 마음의 악을 회개를 통해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마음의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변화를 경험하고 성경에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새해를 맞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행하시는 새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일에 준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행하시는 새 일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전 일이고 무엇이 옛적 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적 일은 본문에 바로 이전 구절들에 나오는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 행하셨던 모든 기적, 홍해가 갈라져 출애굽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전 일과 옛적 일은 그들의 기억에서 금방 사라질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놀랍고 극적이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은 과거의 구원 역사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과거의 그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 그 기적을 능가하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내용은 선지자들의 많은 예언들이 그렇듯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들의 이중적인 예언들이 그렇듯이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나타날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래에 나타날 어떤 영적인 사건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선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어질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입증이 됩니다. 먼저 이전 일, 옛적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반복해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도 새 일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오늘날도 새 일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손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벙어리 된 자를 고쳤다라고 비난했을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한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래에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실 물과 강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실 물과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먼저 마실 물은 성령으로 거듭남, 즉 중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눈여겨볼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의 속에서 내면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막의 강들을 내신다고 할 때 강들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겠다라는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성령을 통한 구원 역사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의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에서의 물리적인 해방, 포로 생활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런 물리적인 자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진정한 자유인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영육 간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죄의 종으로 매여 있지 않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마지막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둔 우리 시대에 물붓듯이 부어주실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새 일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 일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지말 곧 우리 시대에 부어질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엄청난 부어주심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분량을 뛰어넘는 엄청난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봉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리게 되어서 그동안 분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점점 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중동권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은 선교사들의 전도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에 가깝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직 급하시면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전도를 그들에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아프리카, 남미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또한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 있는 불신도 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이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새일, 즉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큰 흐름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새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해 오셨고 우리 시대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새일이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부어주심, 폭발적인 부어주심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성령님을 강물과 같이 부어주시는 새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룩해지고 주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자유케 된 상태에 대해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 자유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즉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닮지 않는 만큼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더 많은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본질은 어떤 기적, 어떤 사역,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바로 사람, 곧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쉬시지도 않고 현재까지 또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 역사 속에서 쉬지 않으시고 새 일을 반복하여 행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1절에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새 일을 계속해서 행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그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입술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결코 우리 자신과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행했다라고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찬양과 감사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것이 우리 영적인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 돌리는 일이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의 새일은 새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즉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으로 성령의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부어주십니다. 새 포도주인 하나님의 새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반드시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 부대가 무엇일까요? 새 부대는 묵은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계속 발효되어 부대를 팽창시키는 새 포도주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수용할 수 없는 낡은 생각, 낡은 틀, 낡은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 부대와 같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는 때이고 금년을 통해 또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을 통해서 더 큰 새 일들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새 부대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일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일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쓰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